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신앙 실천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인데, 이 신앙 실천 여부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가를 나타내주는 척도로 그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실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공통적인 전제로 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런 신앙 실천들이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그렇게 자기의 의의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이라면, 실천이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와 기도, 금식의 순서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구제와 금식은 각각 2절부터 4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짧은 구절로 교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명하게 사람들이 볼 때 알아보게 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구제하거나 금식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시면서, 은밀히 해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갚으신다. 은밀히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상은 하나님께는 상받지 못한다. 이미 사람들에게서 받는 상으로 끝이 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남들이 알아보지 못해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다. 그 진정한 상은 사람들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이 내용들을 묻고 계십니다.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도 동일한 교훈이 주어지고 있죠. 5절과 6절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예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외식하는 자, 연기하는 자, 연극하는 모습을 외식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연극이란 언제나 관객을 전제로 한 예술입니다. 보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 앞에서 연기하는 사람이 연극을 하죠.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연극하는 사람들이 관객이 있는 앞에서 하듯이 기도할 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하며, 이것 봐라, 나는 이렇게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다 라고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교훈들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어떤 기도의 모습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외적인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데에 급급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잘 빠지기 쉬웠던 그런 함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구제라든가 금식은 이 외식하는 것을 경계하시고 은밀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렇게 교훈이 간명하게 되어 있는데 반해서 기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경고를 또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기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예와 이방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예를 다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앙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누가 보고 안 보고는 하등 관계가 없는 문제죠. 오히려 누가 보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기도의 초점을 잃기가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과의 교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앎의 근거에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어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제 쉽게 표현하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메커니즘에서 기도의 응답 여부는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느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에 그 기도의 응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이만한 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많은 에너지를 써서 기도를 드렸으니 그에 합당한 보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거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과 거래를 주고받을 우상이 아니시라고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많이 저지르는 오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행동을 펼쳐 보이려는 그런 오류와 이방인들처럼 기도를 열심히 정성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과 마치 거래하려는 것 같은 그런 오류를 양쪽 다 경계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도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도 말아야 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시작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지적된 기도의 오류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쉽게 저질렀던 오류들과 이방인들이 쉽게 저질렀던 이 오류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그 기도가 향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기도가 향하는 대상을 비인격화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기도하는 모양새는 꼭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합시다. 연예인이든지 아니면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든지 여러분이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는 것이죠. 만나자고 하는데 꼭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만나자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만나자 그래서 거기서 뭔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대화를 하고 친밀감을 표하는데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얘가 지금 나랑 만나자고 나를 불러냈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나랑 알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구나, 이렇게 느끼면 그 관계는 굉장히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거는 상대를 이용하는 행위죠. 나는 이런 사람과 굉장히 친한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등에 업는 행위, 그런 것들은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1차적으로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꺼내놓는 행위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죠.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그런 행위입니다. 진솔한 자세가 필요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열려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저질렀던 실수는 그런 하나님과의 진솔한 관계를 뒷전에 두고 그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의 의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가 아까 예로 들었던 그런 소위 말하는 좀 철없는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자기의 관심사가 있어서 그 자기의 관심사가 그 얻어지는 일에만 초점을 맞춰 쉬지 않고 떠들어대고 그것만을 구하며 정작 커뮤니케이션의 다른 편 당사자인 하나님께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과는 분리된 초월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분리된 초월의 영역이라서 지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초월에 있는 그 영역에서 결정된 것들이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이 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절대적인 영역이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늘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아라. 많이 말하면 들으실 줄 아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정체성이 기도에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아는 자답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를 누리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머리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 안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죄인이었을 것이고 또한 우리도 고백하듯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죠.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큰 죄인입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나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그 심연까지 들여다볼 수 없지만 내 죄는 깊숙한 내 심연까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런 구절들을 많이 만나죠. 예레미야 에스겔서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네가 버려진 피덩이일 때 내가 데려다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혔다. 그런데 네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이방인들을 따라가 너를 스스로 더럽혔다. 나를 노엽게 했다. 그래서 너와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다. 그러나 너는 비록 나와 맺은 언약을 파기해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끊지 않겠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 이 언약을 끝까지 붙들어 성실하게 성취하는 변치 않는 하나님 너의 아버지다 라는 것이 이 성경의 아주 주된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앎을 고백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시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죄인된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죄를 극복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여서 자기 자녀를 삼아주시는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당연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과 복을 목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온전히 구현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마친 후에 현실적인 문제들을 주 앞에 꺼내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들을 주 앞에 꺼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을 구하라고 예수님도 가르쳐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주를 의지하며 사는 훈련을 나는 받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 삶을 안심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하루하루 나도 그렇게 훈련받으며 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악이 권력을 주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시험과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대단원의 막이 이렇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가 끝났는데 예수님은 이 기도의 교훈을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14절과 15절로 이렇게 입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가 용서라는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순서죠. 주기도에서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에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왜 부담이 있죠? 모르시는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죄를 용서하지 않거든요. 나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나에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런 순서가 매우 불편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순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용서가 요구된다라는 익숙한 가르침이죠. 하나님은 100%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우리 깜냥껏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를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만은 내가 절대 용서 못해, 하나님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봐주십시오, 넘어가 주십시오, 눈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조는 매우 단호합니다. 너희들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한다.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 결론에서도 우리의 용서가 먼저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뚫고 극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되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하루를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께 저지르고 있습니까?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딱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몰라요,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이건 해야 돼요, 그러고 죄를 짓는 나를 발견하죠. 거듭 진전은 없는 것 같고 여전한 것 같고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오늘은 하지 마, 다시 한번 해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너는 내 자녀야, 내 자녀니까 용서할 수 있어, 한번 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주제를 굉장히 끝까지 밀어붙여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인간의 죄를 극복하십니다.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죄악으로 치닫는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그 번제의 제물을 흠양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들고 계시냐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죠. 사람에게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인간 안에 있는 그 선함을 내가 잘 키워내서 그 결실을 받들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인간은 나면서부터 늘 악하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처음 심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실 때 이런 이유로 심판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가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처음 쓸어버릴 때도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데, 심판을 행하신 이후에 나온 노아의 후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후예가, 노아가 비록 의인이지만 노아의 후예가 의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는 일말의 기대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악하다. 그러니 나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죄를 짓는 자를 죽여내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그것이 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창조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후 말씀부터 이어져서 예수님에게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이 십자가 밑에서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는 모습을 보시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 역시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하며 안도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은 네가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소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몸소 끝까지 밀어붙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 가운데 집을 짓고 거하시기로 하십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려 나오고 깨끗이 단장하고 나온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예식을 치릅니다. 율법이 반포되고 그 율법이 반포된 후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고 피를 뿌리고 언약이 체결되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의 산에 불려 올라가서 하나님을 친히 뵙고 먹고 마시는 피로연의 예식까지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살 집을 어떻게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31장까지 이어집니다. 장막은 이렇게 짓고 그 안에 들어갈 준비물들은 이렇게 준비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해서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한한 능력으로 또 무한한 은혜로 찾아가셔서 그 능력과 크신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광야를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가운데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을 맺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죄를 뚫고 거하신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심판과 정죄로 내쳐서 남는 자만을 살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때로는 벌을 내리시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의 과정을, 그 과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그들을 그렇게 키워내시고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내용들이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와 민수기 말씀을 이어서 보면 굉장히 풍성한 사건들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맺음이고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예수를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산에 나온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셨다. 너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신실하심과 은혜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너희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은혜를, 그 깊은 관계를 용서를 통해서 누려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라. 다만 기도는 하나님과 너의 관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로 확장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너희의 구할 것을 아뢰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나에게 열매 맺으신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웃들 속에서 증거되고 증언되는 일들이 용서라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증거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증언하는 가장 명예로운 신자의 영광입니다. 편가르고 정죄하고 잘라내자고 서로 외쳐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싸워야 할 진정한 싸움은 사랑하는 싸움이고 싸매는 싸움이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더 많이 용납하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입니다. 자꾸 교회가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되겠다고 싸워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어차피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말 하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용서의 길을 걸으라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도하는 자로서 누리며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도 아니고 이방인처럼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로 확장되는 그런 경험들을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광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치르신 그 수많은 값을,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확인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증언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